아버지 말미암아 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관들께서 함께하실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르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바르게 살자 설교는 크게 전반부가 오늘 끝났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바르게 살자가 오늘까지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잠언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바르게 살자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에서 크게 여기 저희가 오늘 이번에 신명기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 출애굽기 신명기 부분과 그리고 잠언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어서 그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 설교의 어떤 결론 설교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좀 풀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론 설교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냥 제목만 기억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마라. 바르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책임을 다해라. 내가 할 일을 해라. 세 번째, 진실해라.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수군거리지 말고 진실해라. 뭐가 정말 맞는지 찾아다니고 그 진실의 기반에서 움직여라. 네 번째가 온정을 베풀어라. 사람이 강팍해지면 안 되고 온정을 베풀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더 다른 것이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생활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크게 네 가지예요. 뭐 신명기에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요. 두 번째가 내 책임을 다하고요. 세 번째가 진실하고요. 네 번째가 온정을 베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이걸 꼭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오늘은 뭐 잔소리처럼 한 번 더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살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해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종하는 건 듣는 거고 돌아오는 건 딴 데 신경 쓰다가 여기에 신경 쓰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럼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청종해서 아,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지키고 그렇죠? 아유 뭐 그거 싫어. 난 딴 데가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했으면 그거에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명령과 규례는 뭐냐라고 하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죠. 그렇죠?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여섯 가지가 뭐냐면 제사, 신앙규칙, 절기, 그리고 십계명, 생활율법, 안식년. 이 여섯 가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제사, 생활규칙, 제사, 신앙규칙, 절기는 제사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출애굽기에서 하고 레위기에서는 요 얘기가 제일 많죠. 이게 성막 관련된 얘기, 제사 관련된 얘기. 그래서 복음, 내 영혼 구원 받는 거. 그 다음에 신앙규칙,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절기, 복음으로 말미암은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요 얘기가 하나가 흘러가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흘러가요? 두 번째는 십계명, 생활율법, 안식년. 십계명은 뭐예요? 선하게 사는 핵심 기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핵심 기준. 그 다음에 선하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기준. 그 다음엔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하나님 기준으로 만드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크게 여섯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언어가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로 내 영성을 성장시켜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내가 생활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율례와 그의 명령과 규례예요. 이걸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활율법이죠. 이 여섯 가지 가운데 뭐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함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똑바로 하고요. 진실하시고요. 온정을 베푸는 게요. 이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고요. 율례와 계명이, 그렇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니, 저는 한국교회가요. 요 다섯 가지만 집중하고 요걸 배제하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면 복음 당연히 얘기하고요. 그렇죠? 신앙생활 당연히 얘기하고요. 교회생활 당연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데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인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중간에 점프한다고. 요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왜 이런 편향성이 생겼냐면요. 이게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약간 좀 그래서 트렌드해야 돼, 사람이. 트렌드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초지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맨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은 어떤 사회였어요? 막상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진 않았어도 사회적 기준이 뭐였어요? 도덕이었죠. 사회적 기준이 도덕이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피해준 적 한 번도 없고, 이게 나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는 도덕사회였고, 도덕사회였기 때문에 도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설명이 자꾸 어떻게 됐냐면 도덕만으로는 안 되고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도덕만으로는 부족하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준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고, 네 영혼이라는 게 있고 구원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그냥 너 하나 똑바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요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섯 개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지.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좀 트렌드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제 한국 사회는 도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가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듣는 기독교인 머릿속에 뭐가? 아, 도덕은 중요하지 않구나가 되는 거죠. 원래 이 부분만 너무 커서 줄이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미 줄어져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버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다고. 아예. 그래서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생각이.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낼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6분의 1.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이어야 되는 곡이 없어요. 이 핏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트렌디하지 못하게 올드스쿨 방식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요 흐름에서 뭔가 나한테 미스난 부분이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선하게 사는 거에서 깊이 고민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율례와 계명에 포함돼요. 그렇죠? 본문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전 두 번째로 다룰게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하세요.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 누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알려줘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데인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첫 번째, 우리가 선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를 좀 등한시했던 이유는 좀 트렌디한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범하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된.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이걸 뭘로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걸로 생각해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거 뭘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 제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죠? 저 앞으로 어떤 대단한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10년 뒤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제가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불안해서요. 쓸데없는 짓 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똑바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미래라고 생각해요. 무슨 타로 보는 것처럼 무슨 어디 가서 뭐 보시죠 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나한테 와서 재미로 봤다고 얘기하는데 보지 마세요. 이쯤 되면 재미가 아닌 것 같아 난. 보지 마세요. 그냥 정합시다 그냥.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 자체가 불안이에요. 그거 자체가 두려움이고. 재미로 봤다면서 왜 6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이게 아 목사님 이거 제가 재미로 봤는데 제가 1년 전에 타로를 봤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올해 애정운이 없다고 뭐. 아니 재미로 본 걸 1년 뒤에 기억해요? 1년 전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는 아니?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지. 누군가 올라가서 내가 10년 뒤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지 알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 텐데 누군가 바다를 건너가서 막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을 미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걸 황홀경이라고 생각해요.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뭔가 쫙 와야 돼. 뭔가 내가 환상을 보고 뭔가 뭐 향기가 나고 그때 내 몸이 이 땅에 있었는지 천국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마약한 느낌. 약 먹은 느낌. 뭔가 내가 성령에 취해서 여기서 성령에 취한다는 거 이게 동조성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약 먹고 취한 거랑 좀 다른 게.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아, 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목사님. 그런 경험을 해보면 뭔가 내가 확신이 생길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가 뭔가 내 몸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러면 뭔가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냥 딱 출애굽기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고 그것도 그렇게 안 적혀 있고 야 소 한 마리를 네가 죽였으면 그 소를 갚아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 이게 뭔 말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멀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최소한 어떠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빡 와 그래 되게 대단한 명언을 들었을 때 딱 오는 것처럼 약간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와, 이거 진짜 명언이다, 명언. 야, 진짜 깨달아졌네, 내가. 맞아, 그거지. 야, 그런 거 있잖아. 명언을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딱 깨달아지고, 와, 그래, 그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들길 바라요.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명언이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진실해라. 사람이 온정이. 이건 잔소리지. 왜? 임팩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찾아다녀요? 하늘 위에 있는 거, 바다 너머에 있는 거, 뭔가 내 미래에 대한 거, 뭔가 황홀한 거, 뭔가 딱 들으면 빡 오는 거. 그런 걸 찾아다녀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 4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랬어. 4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도 그랬어. 그런 걸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술 좀 그만 드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시는 거고요. 하는 일 똑바로 하시는 거고요. 잘 모르는 얘기는 닥치고 계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좀 내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건 6분의 1이에요. 여기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신 건 더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요. 십자가의 십계명의 진리, 사랑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게 훨씬 더 강한, 이게 6분의 5예요. 전 6분의 1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에요. 도덕은 한계가 명확해요. 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근데 그 6분의 1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6분의 1은 6분의 1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1의 가치에 집중해서 좁게 얘기하는 거예요. 좁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 재밌어도 수근수근하지 않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 막 SNS에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실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나한테 이익되니까 눈 감고 넘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일 똑바로 안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쵸? 하나님께 이걸 원하신다고. 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근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저 내 미래 좀 어떻게 되는지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이런. 그럼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또 잘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건 하나도 관심도 없고 안 하면서 그냥 자기 불안에 꽂히고 자기 미래에 꽂히고 자기 욕심에 꽂혀서 하나님 저 미래 어떻게 되는 그 제가 주를 위해 일을 하겠다니까요. 막 여러분 그렇게 물어봤다. 아 내가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나 너한테 크고 비밀한 나 너한테 진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너 한 3년 뒤에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10년 뒤에 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할 거야.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미래가 어찌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건 어떤 시간이나 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데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글을 달릴게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아래쪽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건 아래쪽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렇죠? 주에 부르시면 내가 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고 바울이 하는 얘기지.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건 좀 없다는 게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중간에 또 그런 얘기 하시면 저는 좀 레고를 치는 스타일이라 아직. 하나님 전 그렇게까지는 조금.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좀 더 심플한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기초, 기본. 네 입에 있는 거, 네 마음에 있는 거, 네가 뻔히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자신이 알잖아.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쁜 취미, 나쁜 습관. 그거 몰라요? 알죠? 그렇죠?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것부터. 그것부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소개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만 자꾸 얘기하고 한 가지를 누락한,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이게 요즘 시대에 벌어진 실수고 또 하나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정말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도 계속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폴더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뭔가 신비한 경험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거 딱 하는 깨달음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전형적인 바르게 사는 얘기는 튕겨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예요. 오늘 이 오해가 있으셨다면 털어버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방향성을 갖는 거 그 다음에 한 세네 번째 중요한 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중에 6분의 1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시고 한번 추구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 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좀 그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털어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여서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돌아오면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이 구절 되게 좋아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난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 여섯 가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오늘은 좀 적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면 6분의 1이지만 그것만 좀 강조합시다. 선하게 살면 우리가 너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제가 다시 좀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구절을 좀 오랜만에 봤나 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나 이 첫 장면을 좋아했고 첫 구절을 좋아했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너무 좋잖아.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죠? 옛날에는 저 이거 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감당하겠으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내가 늙었다고 확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얘기지만 나 한 번도 이 구절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 몸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더 좋더라고. 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 내 손으로 한 일자 얘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 하나님 내 몸에 소생이 제가 정말 하나님 옆에 부끄럼 없이 잘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여섯 가지를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생이 잘 된다고 하셨죠. 내 몸에 내 손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적인 것들이고요. 내 몸의 소생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가축의 새끼가 잘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되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목주컵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만큼 큰 얘기인 줄 아세요?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마리가 만약에 튼실한 여덟 마리를 낳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배가 오르는 거지. 한 바퀴 돌면 네 배가 오르는 거예요. 두 바퀴 돌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끼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진짜 거부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그러니까 회전, 이렇게. 이게 4배, 8배, 16배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사실. 토지의 소산도 마찬가지죠. 토지의 소산이라는 게 내가 드려야 되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노동량이 똑같다고. 근데 똑같은 노동량을 했는데 이 토지에서 80%가 나오면 얼마야? 소산이 이래. 근데 여기서 80%가 아니라 160%가 나와버려. 그럼 와, 2배가 되는 거잖아. 흉년이 들면. 노동은 똑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도 이게 결과가 정해진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좋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예요. 그렇죠? 새끼가 잘 된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좀 이거 목축업도 안 하고 농경도 안 하기 때문에 안 와닿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살갗이 이렇게 와닿는 축복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연봉이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가고 투자 수익이 올라가고 이런 단어예요,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단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섯 가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뭔가 오해가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오해 얘기 많이 해요. 오해가 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진짜 이 말씀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죠.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정말 이 사람들이 여섯 가지를 다 지키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손바닥만한 땅과 아담한 집과 요거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 먹고 산다고 해줬지? 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렇게 목축하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 소산도 잘 나오게 해줄게. 이 복을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다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렇죠? 다시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막 금태로 휘둘렀어요?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막 노예가 막 많아가지고 노동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명문 가문이 돼서 이제 난 완전 이제는 난 이집트의 무슨 가문이다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1세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주인들만큼 됐어요? 안 됐죠. 거기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보기에 20살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축복을 하신 것 같다고. 정말 거처가 어려웠는데 살 집도 열어주셨고요. 아 먹고 살 일이 막막했는데 직업적으로 열어주신 부분이 있고요. 좀 어려웠었는데 좀 나은 직장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공부했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살았는데 대충 살았는데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도 저는 봤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망하시더라고. 저 사람들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아파트도 없고 나는 자산도 없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언제부터 그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야 도대체? 나 20살 땐 대학 갖고 그러더니 이제 요즘 아파트 갖고 그러더라. 한 10년 전에는 차 갖고 그러더니 한 15년 전에 해외여행 갔다 온 걸로 그랬지. 아니, 그냥 사람들은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뭐 너 뭐 옛날에 또 가방 갖고 그랬잖아요. 넌 가방 있냐 없냐? 넌 차가 있냐 없냐? 요즘엔 아파트 있냐 없냐? 너 대학 어디 나왔냐 뭐 맨날 하는 거잖아요. 입 사람들이 너 여기 금태 둘렀냐 안 둘렀냐 이런 거 하던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해줄 생각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고 내 사이에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토지 소산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명문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레벨을 바꿀 정도의 성공을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투자에 성공할 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먹고 살 만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삶에서 풍요롭게 살 만한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주고 계시고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길에 서 있다면. 그럼 된 거 아닌가? 아, 목사님, 전 그렇게 된 건 맞는데 그걸 왜 복이라고까지 해요? 그냥 그건 인권 아닌가? 그게 복은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건 인권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와, 저 진짜 이런 소시민의 사람 너무, 와, 나 정말 저 어려운, 제 세계 저 반대쪽에 보면 어려운 데 많은데 이 정도 사는 거 너무 복받아. 아, 난 정말 다행이야. 하나님, 제가 브라질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뭐, 마다가스카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 정도면 복받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비교해서 상대 우위를 획득하고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복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본문에 얘기하면. 본문에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공부하신 분은 그럼 이제 알아요.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만방이 복받게 하는 복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복이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럼 돈 많이 버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바로가 제일 축복받았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삶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시지 축복받았다고 하시나요? 이집트 귀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은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인생을 허성세월 하는 거예요. 그럼 금딱지에 신경 쓰면 사는 건 인생 허성세월 하는 거라고. 자산관리 여러분들이 돈돈돈돈 하면서 사는 건 인생 허성세월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내가 남는 역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왜? 단군 할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상식이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단군 할아버지도 얘기했어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현대심리학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은 쾌감이 아닌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이다. 다시 행복은 쾌감이 아닌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이다. 이게 행복의 정의예요, 여러분. 행복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쾌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쾌감을 주는 뭘 가져야 돼요? 돈과 성운과 명예를 가져야 내가 그 자극으로 그 쾌감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쾌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디로 가요? 어디들로 가시죠. 도덕이랑 멀어지죠, 완전히. 현대사회의 성공론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거기까지 간 사람들 부러워하잖아. 은근히 거기까지 가는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복받는 건 뭐냐면 네가 먹고 살만하게 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복받는 삶이야. 그게 진짜 네가 행복한 거야. 그 보람과 자부심, 만족감. 그때 네가 행복해. 그때 네가 행복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보세요.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이 얘기 봐요. 내가 쾌감을 통한 행복론을 갖고 있어요. 성공을 통한 행복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선하게 산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 귀찮게 들리지. 왜? 내가 저 성공을 위해서는 가끔 이 선의 기준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내가 저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요. 그 선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서 불편하게 느껴요. 나중에 이게 내 발목을 잡을까 봐. 내가 결정 중에 어떤 지점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책임을 던져놓고 내가 진실되지 않게 이걸 한번 딱 뛰어넘어야 내가 원하는 걸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타이트하게 묶어놓으면 내가 결정 지을 때 발목이 잡힐까 봐 선함 얘기를 하면요. 싫어해요. 걸리적거린다고 느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을 들여다보세요. 선함을 얘기하면 걸리적거린다고 느끼지 않는지 걸리적거린다고 느끼면 뭐에 대해서 걸리적거린다고 느끼는 건지 근데 내 삶의 행복이라는 방향성과 내 삶의 목표점이 내가 일정한 풍요를 가지고 보람있게 사는 거다.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할 일 잘 감당하고 진실하고 온정을 베풀고 이건 그냥 내가 목적하는 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이걸 추구하는데 잘하고 싶고. 그렇죠? 걸리적거린다고 생각 안 하죠. 목사님 저는 선한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 설교 시리즈는 별로 재미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되게 선하던가 아니면 그냥 걸리적거리던가. 그냥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해에서.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이 선함이란 가치를요. 저기 진흙바닥에 처박아놨어요. 이거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옛날 우리가 이걸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땐 그래도 선함이 기준이던 사회여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꺼내셔야 돼요. 선하게 사셔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되라고. 저는요, 유연한 사람이에요. 전 교조주의를 싫어해요. 경직된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요, 전 기준을 흔드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 기준을 흔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아, 전 그건 전혀 별 생각 없어요, 저는.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김에 쭉 놀고, 그냥 일요일 저녁에 그냥 라디오 틀어놓지 틀어놓고, 그건 아니지. 기준을 흔들면 안 되죠. 기준을 흔들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 얘기만 더 제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막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마디 설교라고 하잖아요. 제 입장에선 어떤 걸 설명하고 결론도 소단한 결론 할 때는 자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나 마음들을 좀 많이 나눠서 제가 더 재밌어해요. 여러분, 뭐 제가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정지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했으면 좋겠고 근데 한 두 가지만 좀 그냥 제 쉐어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마음이라고 목사의 마음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죠. 그냥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하는데 이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한국교회 이슈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심도 깊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봉사도 잘하시고 이빨은 소리도 잘하시는데 다시 이분을 사회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니까 이분이 참 신앙심도 깊어. 전도도 열심히 하셔. 그래서 막 와 저분 신앙심도 회사에서 전도도 열심히 해서 내가 약간 위축이 되기도 했어. 그리고 사람이 되게 친절해. 밝아. 주말에 봉사,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뭔가 사회적인 얘기에서도 바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와 저분 되게 괜찮다. 와 좀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 막 이렇게 느꼈어 처음에. 근데 한 6개월 같이 일해봤더니 지위를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자꾸 피해줘.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다녀 사람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팀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좀 도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지 거 엄청 챙겨 인색하게 굴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캐릭터를. 어때요? 싫지. 왜? 가식적으로 보이잖아.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여기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한국교회 진짜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진짜 어려워요. 코로나 끝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 안 그래도 아래쪽에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이면요, 저희 교회 그래도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선교한다는 심정으로 얘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숙제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 이쪽이 너무 약해서. 큰 숙제, 하여튼. 근데, 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는데 그 1단계가 뭐여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영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이후로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쵸? 여기까지는 되게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다, 라고 하고 다시 봉사활동 많이 해요. 주변 사람한테 친절하라고 친절 운동합니다. 전도 다시 합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사회적 이슈에 기독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원래 하던 거예요. 한국교회 이거 원래 잘했어요. 한국교회가 봉사활동 잘 못했습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안 친절했나요? 이건 원래 잘했어요. 우리가 잘 못했던 건요, 회사 가서 똑바로 사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단과 처방에 오차가 생겼다고. 지금 한국교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하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해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 6분의 5가 의미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희소성 가치로 이 시대에 되게 필요한 한국교회에 필요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회사 딱 갔는데 저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충분히 될 만한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일은 안 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던 안 해주던 그렇죠? 내가 대충 해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내가 똑바로 해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기 하는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서 허튼 소리 하는 거 못 봤어,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사람들 얘기에 수군거리지 않고, 맞장구 안 치고, 아, 그래? 하고, 그런 얘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가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걸 좀 전하고, 지키고, 사람 좀 진실해, 사람이. 사람이 따뜻해. 사람이 사무실에서 좀 힘든 애들이 있으면 신경 써줘. 가서 막 일도 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욕이나 하는데, 이렇게 좀 챙겨주더라고. 보니까, 어디 가서 뭐 누구 힘들다고 하고 어려운다 하면 그 사람은 꼭 와 있어. 사람이 좀 따뜻하더라고. 이런 사람 생각해봐. 여러분들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어.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네. 이 사람 참 괜찮다. 아 좀 있다가 어 이 사람도 그 사람이 비슷하네. 와 이런 사람이 있네. 아 좀 괜찮다. 아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네. 아 좀 괜찮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교회 다니네 다들. 아, 이거 멋있잖아. 이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가도 되게 친절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되게 입 바른 소리 잘하시고 막 근데 지일 남한테 떠넘기고 지일 똑바로 안 하고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교회 다니네. 여기 가도 막 되게 친절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착한 말 잘하고 막 그러는데 또 지일 똑바로 안 하고 일 떠면 교회 다니네. 이거 세 번 겪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쳐다도 안 보겠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높이서 막 등대 같은 빛 말고 여러분들 주변을 밝히는 빛. 노가 없어지는 소금. 내가 좀 다른 데는 그랬는데 널 보니까 그런 사람. 단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필요한 헌신자는요 어깨에 힘주고 내가 여러분 무슨 성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진짜 코드숨 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건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그게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주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따뜻하신 존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선함을 볼 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따뜻함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지. 그렇죠? 우리가 하는데 그게 필요해요. 한 가지만.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마음에 좀 나누면 보세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이에요. 지만 알아. 그냥 지 필요할 때 막 이렇게 하고 지 필요 없으면 딱 하고 그냥 지만 알아 기본적으로. 지밖에 관심 없어. 자기를 똑바로 안 해. 뒤에서 수근수근수근수근. 그리고 인색해. 근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작정 기도해 막 100일씩.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되게 난감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작정 기도하는 마음은 되게 이쁘잖아. 그치? 그 마음은 이쁘지. 근데 이게 난감해. 난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막 그렇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옆에서 또 누가 있잖아. 옆에서 딴 애가 볼 때 저런 애가 잘 돼? 야, 그거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뭐 저런 애가 잘 돼서 난 작정기도해서 잘 됐다고 얘기해. 옆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야 그게? 괜찮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증거잖아 그거. 하나님은 진짜 나쁜 애가 나쁜 애라도 때만 쓰면 줄어드는 존재라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주기도 어려워. 하나님이 난감해. 보통 이건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난감하셔서 막 그러면 조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매달리면 조금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우시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우시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서 너무 큰 성공을 여러분들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는 셈 치고 여러분들 축복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열심히 안 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최소한 여러 가지 안개도 걸림돌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또 거기다가 내가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돼서 또 걸림돌을 두고 내가 내일 똑바로 아는 사람이 돼서 또 걸림돌을 두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피해주는 사람이 돼서 또 걸림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축과 여러분들의 소출에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일반적인 평안함을 누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걸림돌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진지하게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지. 내가 내일은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치? 내가 진실해야지.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렇게 막 말을 옮기고 다니고 앉아있네. 내가 이거 뭘 한다고 이렇게 하지? 근거가 있긴 한 건가?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사람이 좀 온정을 베풀어야지.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면 나도 뭐 여유는 없지만 저 사람은 좀 더 힘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지. 그렇죠? 이 네 가지는 그냥 평범하게 마음에 새깁시다. 이 네 가지는 좀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게 된 상태에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자. 내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좀 내가 헌신해보고 책임져보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기가 많아지는 거지. 성경 어디에 뭐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는 조금 이랬는데 뭐 돈 많이 벌 이런 게 어디 있는데 도대체. 나는 열심히 안 살았는데 기도했더니 길을 팍 열어주고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거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평범하게 살면서 보람 있게 사는 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야. 뭐 다른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우상들을 쫓아다녀? 왜 이렇게 신기루를 쫫아다녀? 겪어보고도 모르겠어요. 대기업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들어갔던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나한테? 집 사면 행복할 줄 알았지. 집 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래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쪽 길 가면서 그렇잖아요. 거기 그거 별로 없어요. 차분하게 해나가시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해나가시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나가시는데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잔소리합니다. 마칩시다. 입시생이 있어요. 수학, 국어 잘해요. 영어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에 영어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시험 과목에 영어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국어, 수학 잘해요. 만점 나와요. 시험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영어 때문에. 근데 억울해해요. 내가 관심 둔 적도 없고 엉킨 적도 없었던 영어가 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냐. 나랑 상관없었던 게 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냐. 과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영어 시험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잘못이지. 난 영어 수학, 영어 빼고 난 수학 국어 너무너무 잘했고 영어는 난 신경 써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신경 써본 적도 없는 게 내 문제냐. 내 세상에 없던 건데. 이상한 말이잖아. 은혜롭게 살아요. 세상적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어 수학은 잘해요. 선하게 사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무엇이 사는지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함을 포기하고 선함에 관심 두지 않고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얘기해요.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게 날?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자기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진실한지 모르고 그렇죠? 일을 하는 방식이 나한테 이익되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내 책임을 다했는지 다 아는지 아예 몰라요. 감각도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실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한 거, 여러분들이 진실한 거, 여러분들이 온정을 베푼 거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세요. 거기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걸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저 네 가지 설교를 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함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열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는 자책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정죄가 아니고요. 회개는 비하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선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이제 내 안에 지켜야 되는 선함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그 네 가지는 막상 지키려면 디테일한 적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건 네 번의 설교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막연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점이라는 게. 다른 사람 피해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약간 너무 이러신 분들은 1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너무 베풀고 있어서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죠? 네 가지를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온정 베푼답시고 사람들 끌려다녔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제대로 할게요. 제가 온정에 대한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강박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어요. 제 일 똑바로 안 했어요.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제 일에만 막 매몰되고 살아서 다른 사람 피해주는 줄을 보고 모아진 줄 알고 저 제 일에서 좀 빠져나올게요. 너무 좋은 회개죠. 하나님 제가 진실하지 못했어요. 이게 맞고 틀리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으니까 떠들고 다녔어요. 남에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하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데 이 말 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입 닫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 이 선함 자체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내가 선한가? 하나님 제가 더 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회개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선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정죄로 들리지 않길 바라며,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평가로 들리지 않길 바라며, 아버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방향으로 들길 바라오며, 아버지, 이들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준에 서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선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버지 욕심 많은 사람들,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지키는 것은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산을 지키는 작은 나무들처럼 정말 이 세상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저희 한 사람한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다시 한번 결정함에 힘을 내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아버지 불의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불의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저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도 일이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가끔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동기부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뭘 하든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이 있으시면 또 거기서 도움을 구하시고,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관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에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숙제가 있나요? 마음의 이슈가 있나요? 여러분들 갖고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주제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세요. 몸이 피곤하신 분, 그 여러분들의 피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쥐고 흔들어요. 거의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세요. 마음이 어려우신 분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갖고 기도한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베풀으시길 바라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베풀으시길 바라오니,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베풀으시길 바라오니, 아버지 주님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셔서 주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앞길에 어려운 자들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 갈림길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지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 엉킨 문제 가운데 어려운 자들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많은 업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난파선 같이 흔들린 자들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인도하시길 바라오니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류와 개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전히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코로나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리고 이게 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한다고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나 여전히 하나님께 주는 긍휼과 은혜인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증도가 있어서 병상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부작용으로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이나 이분들이야말로 아버지 다수를 위한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주셔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백신 부작용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를 긍휼을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저희 지구를, 세계를 긍휼을 주시고, 주여 저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계기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지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류의 방향성을 다시 주님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한 기간입니다. 주님께 방향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이 이들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가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좋은 것으로 지켜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고 싶은 선한 소원을 제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소원을 들고 행할 때 지금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더 선한 사람, 더 바른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아버지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고 때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들 가운데 힘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혜와 또한 그 거의 필요한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밝히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정을 베풀 마음이 있는데 주님, 제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 안에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흔들어 채우셔서 제가 또한 어려운 자를 돌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저희 공동체 한 성도 성도를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한 꿈, 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더욱더 그렇게 되어져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남의 숨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